뭐 이거 연설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하여튼 뭐 세미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개월 전 8월 29일 날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 잡지에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이메일에 뭐라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나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시오 하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예 구체적으로 내용은 설교 준비의 전 과정을 소개해 주십시오. 착상, 본문 선택, 주제, 제목 잡기, 작성 시간과 장소, 예화 발굴과 선택, 참고 도서, 리허설, 그 다음에 선포 후에 원고 관리, 기타 특별한 부분도 언급해달라. 근데 언급해달라고 얘기했는데 A4로 세 장을 써달라는 거예요. 세장 안에 이걸 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일단은 받았는데, 거기 이렇게 이제 있어요. 월간 목회라고 하는 건 이런 데다. 목회 정보 교환과 목회 자료 제공, 효율적인 현대 목회의 연구와 개발, 참 지도자를 위한 교회 부흥 촉구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잡지다 하고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월간 목회라는 걸 이제 처음 들어보니까 월간 목회가 뭐지 하고 이제 가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76년부터 이렇게 발행이 돼서 대다수 이제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그런 잡지고 목사님들에게 이제 설교, 주로 이게 월간 목회니까 설교하는 거, 목회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을 가르쳐 주는 이와 같은 그 잡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독립교회 목사고 그래서 교계에서 아니면 다른 교단에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아시다시피 이제 파트타임 목사입니다. 이제 주일날만 또 금요일날 저녁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잡지가 있는지 뭐 있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이메일을 받고 사실 제가 잘못 온 이메일인 것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왜 이런 이메일이 내게 왔냐.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부탁한 게 맞냐, 나를 아느냐,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아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교계에 뭐 전혀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이런 걸 묻는가. 또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장로교회 뭐 보통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이 합동 그 총회에 속한 이와 같은 그 목사님이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그 출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맡은 분에게 어떻게 저를 알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잡지사 총 책임 맡은 이제 발행인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해서 원고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개의 그 출판사를 운영하더라고요. 이거 월간 목회도 있고 신망의 무슨 출판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그런 거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이렇게 그런 것들도 내는 하여튼 뭐 교단에나 아니면 교계에서는 꽤 알려진 그와 같은 그 출판사였습니다. 하여튼 뭐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원고 청탁이 좀 들어와서 이왕 뭐 들어왔으면은 그러니까 12월 호에 내려고 하니까 9월 말까지 이제 좀 써달라 이제 한달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한번 뭐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걸 한번 얘기할 그런 필요도 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원고 청탁까지 좀 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간단하게 좀 적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몰라요. 어떻게 저를 연락을 했는지 다만 우리의 그 미디어 사역이 성장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사이트 그 유튜브에 구독자가 한 4만 7천 명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단일 교회로서는 유튜브 구독자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교회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한 10년 반쯤 전에 우리가 9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한 6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됐고, 또 지난 한 1년 동안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그래도 본당이 한 1100명 정도 앉고 중예당이 있고 뭐 이렇게 다 하면 한 번에 뭐 한 1800명 정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당 공간을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뭐 장로님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분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센세이션하는 그런 뉴스다. 10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예배당을 짓고 한 거, 이런 게 뭐 우리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건지 몰라도 목회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원하는 어떤 거를 이룬 그런 사례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독립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원고 청탁까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성경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와 같은 반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하튼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바를 그걸 이제 기술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틀 전 금요일 날 이렇게 월간 목회해서 2018년 12월호 여기 180페이지부터 해서 아마 네 쪽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제목도 이렇게 써요. 아주 다시 찾는 설교, 그리고 영어로 리서치 프리칭 이렇게 해서 이거 본인들이 다 달아준 거예요. 뭐 제가 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랑 침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까지 다 하고, 하여튼 어쨌든 우리 교회 뭐 저에게도 뭐 어느 면에서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 킹잼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모든 분들,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또 우리 앞으로 자라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그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월간 목회 발행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이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또 목회를 하실 분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 잡지에 글도 나오고 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부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 이걸 가지고 제가 원고를 썼던 내용과 더불어 그 안에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를 조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원고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할 때, 설교자가 되려고 할 때 어떠한 요소가 좀 있어야지 되는가, 이거를 제가 좀 이렇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저는 이렇게 원고만 줬는데 이분들이 제목을 다시 찾는 설교라고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다시 찾는 설교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그 설교 준비하는 과정, 여기 원고에 있는 걸 쭉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이거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릴 것도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이 원고는 뭐 짧게 이렇게 적으라고 했으니까 길게 이제 적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부가적으로 이렇게 첨가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가 되면 누구나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해야 되는 그런 짐을 떠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목사를 하겠다고 해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눈앞이 사실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학교에서 뭐 교수 생활하고 아이들 많이 가르치고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리서치 연구하는 거 설명도 이런 일은 많이 했는데, 사실 이거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천상 어쩔 수가 없어서 유망한 그런 설교자들에 대한 무슨 설교 책도 이제 찾아도 보고, 처음에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어떤 분이 무슨 설교 코칭을 한다 그래갖고 거기 뭐 몇 사람이 나와서 설교 이런 거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제와 함께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18년 전쯤에 처음 목회한다고 할 때 그 설교하는 거 그거 지금 제 머릿속으로 생상을 하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굴이 따끈따끈해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내가 한다고 그렇게 했을까.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느 면에서 너무 뭐랄까 부족한 그와 같은 그 형태의 그런 그 설교를 했던 걸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목사가 매주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짐이에요. 매주 오는 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니까 뭐 유명 서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책이 뭐가 있는가 또 설교 세미나도 한번 들어보고 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그 설교를 준비시켜주는 이와 같은 코스가 뭐 대다수 이제 그 신학교 그 코스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런 거라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데 뭐 미국 같은 데 어떤 데는 또 이렇게 나와서 직접 뭐 20분이고 30분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설교 평도 해주고 뭐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에 대한 강의도 신학교에서 듣고 또 준비해서 발표한 뒤 코칭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뭐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세미나도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일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힘든 거예요. 뭐 성도들이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거.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하면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들어주는 거, 매주 목사가 설교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들어주는 하고 들리는 하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나게 틀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들어주는 설교가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들리는 설교가 있다. 그러니까 들리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아마 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목회자들에 비해서 한국 목회자들은 설교 외에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신방, 교회 행정, 뭐 재정부터 시작해서 뭐 큰 교회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뭐 회사의 CEO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일이 저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 운영하는 이런 형태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설교를 제대로 이렇게 시간을 내갖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대다수 목회자들의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제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아까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소개했지만 저는 인하대학교 기계과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르치고 연구도 하고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날 준비하고 저녁에 강의하고 토요일날 준비하고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타임 목사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해도 지금 어려운데 파트타임 목사로 설교 강의 이런 거 일주일에 세 번을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강의로 생각하면 그냥 50분짜리 강의를 제가 하는 그런 강의를 매주 세 개씩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사랑침례교회를 맡아서 이제 하지만 목회는 이제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처음엔 승리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를 아마 2000년도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가 이제 목회 실패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가 무언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낙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목회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제 아내가 극구 반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목회를 다시 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목회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말이 그렇고 그냥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그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어느 면에서 이제 고통과 고난의 시간, 목회 실패한 이후에 이제 이게 있었는데, 이 기간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목사님들의 이 설교와 설교자가 뭔가 하는 이와 같은 책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여기 이제 보여드리게 될 마틴 로이드 존스, 미국에는 이제 영국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이 지은 영어 책 제목은 Preaching and Preacher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아주 번역을 잘해서 이렇게 내놓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책을 여러 차례 읽었어요. 여러 차례. 이 책이 우리나라 책으로는 16장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뭐 앞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해서 아마 총 18장인 것 같아요. 18 챕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이제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이 18개 강의가 영어로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를 직접 영어가 혹시 되시는 분이 있으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렇게 치시고 유튜브에 가서 Preaching and Preachers라고 치면 18개 이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설교자도 배출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 학기에 제가 설교와 설교자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제 이름을 치고 마틴 로이드 존스 아니면 그냥 뭐 존스 이렇게 치고 설교와 설교자 하면 아마 17개인지 18개인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써놓은 그 책의 각 챕터를 하나하나 제가 소화를 해서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한다 하는 거를 제가 올려놓은 그와 같은 동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한국 목회자들 중에 아니면 목회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설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아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러면 한국말로는 그냥 부족하지만 하여튼 제가 해놓은 게 있고, 영어로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 자신이 해놓은 이와 같은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무엇이다부터 시작해서 설교자는 뭐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설교의 핵심은 뭐고 우리가 보통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할 때 강해 설교가 무언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설교자가 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실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뭐 등등 해서 이거를 18챕터인가에 이제 걸쳐갖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걸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째 제가 먼저 그분의 강해 요지, 강해 설교는 뭐고 설교는 뭐고 설교자는 무엇인가, 여기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해서 미국을 그 당시에는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할 때 이렇게 PDF 파일로 이걸 제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가서 읽고 다니고 한 그런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와 설교자 이 책입니다. 자,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강해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이걸 읽고는 원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어의 이 말이 이렇고 원어의 이 말이, 여러분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원어 풀이를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오늘 이만큼 텍스트를 이렇게 읽었을 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있는 그대로 거기 있는 거에 맞추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 게 그게 강해 설교예요. 강해 설교라는 게 그게 어려운,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게 괜히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뭐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원어를 푸는 게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니다. 또한 이게 주석을 다는 게 그게 강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그 결론을 내리게 됐냐. 목사의 설교를 그날 들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 야, 그 본문에 대해서 내가 더 요만큼이라도 옛날에 요만큼 알았는데 목사의 강해 설교를 듣고 났더니 내가 그 본문을 이만큼 조금 더 알게 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해하는 바가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죠? 그 강해 설교를 들었으면.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떤 게 또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는 그런 일이 이 설교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그래야 그날 목사가 제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목사가 연구를 좀 해서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읽어도 되는 그런, 읽으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 정도를 얘기하려면은, 그 정도를 얘기하면 성도들이 들어주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나도 아는 얘기를 여기 또 하면은, 그거 또 나도 아는 얘기인데, 읽으면 누구나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여기서 또 얘기하면 시간을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연구를 하고 이거 본문을 찾아보고 이렇게 다 해서 여기 본문에 이게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알고 나가야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목사의 의무를 다하는 거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설교가 뭔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오늘 와서 배우기도 하고 앞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와 같은 다짐을 하고 나가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신학교 때부터 목회자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압박이 있습니다. 그 압박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로이드 존스 이런 목사님 여기에 설교 강의 이런 데 가서 저 책을 읽으면 거기 아예 기록해 써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생각해서 그래서 본인이 설교 이걸 만들어야지 이거를 누구 거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사는 건 창녀 행위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써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거를 조금 참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창녀 짓을 하는 거다. 아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이 설교 훈련 시간이나 이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주눅이 이제 드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독창적으로 모든 거를 설교 제목부터 시작해서 다 이걸 찾아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오히려 여기에 주눅이 들려서 내가 그러면 창녀짓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제 하잖아요. 독창적으로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 본문 문맥에서 벗어나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이든 미국에 있는 사람이 성경 구절 이거 읽고는 오늘에서야 내가 처음으로 이 구절에 대한 확실한 뜻을 다른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오늘 발견했다. 그럼 그건 이단입니다, 거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수많은 설교자, 수많은 주석가들이 여기 나와서 이거 주석을 하고 다 달았잖아요. 그거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고 비밀한 그 뜻을 뭐 계룡산에서는 알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일은 쉽게 말하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창적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남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엄청난 해석을 본인이 했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거의 잘못된 설교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영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가 왜 나오냐?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요것뿐이 요런 문맥에서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만의 독창적인 어떤 걸 갖고 한다고 해서 설교를 해놓으면 거의 백발백중 영해를 한 거예요. 이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영해라고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자, 저는 이제 공과대학의 이제 교수로 한 30년 정도 이제 일을 했습니다. 자, 공과대학 교수의 일 중에 하나, 아마 공과대학 교수는 가르치는 게 뭐 한 15, 20%, 나머지는 연구하는 게 나머지 뭐 70, 80%가 이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연구는 영어로 research 이렇게 이제 합니다. research. 자, 연구는 뭘 하는 거냐? 공과대학의 연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더 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전기 청소기 뭐 누가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개발하고, 조금 더 개발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해갖고, 조금 더 편리함을 주고,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게 연구예요. 공과대학의 연구라는 게 대개 그게 연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인 이론과 작품을 만드는 일은 노벨상을 타는 소수의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그 여기 이제 연구, 그 리서치라고 하는 말을 분리를 하면 리서치예요. 여러분 서치라는 건 아시죠? 서치는 뭐예요?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서치는 과거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온 리라고 하는 건 다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옛날에 이제 영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될 때 그 리라고 한 단어를 쓰면 search를 강조할 때는 리를 붙이는 거예요. 이 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의 설교도 공과대학 연구교수의 그 연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시대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다시 찾는 설교, 리서치 프리칭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직무에 그 충실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문맥을 이해해야 돼요. 이 문맥의 이해가 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빼갖고 하게 되면 거의 영해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의 문맥에 벗어난 설교를 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 메시지가 뭐냐, 이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뭐냐, 신약과 구약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야 된다. 교회를 구분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런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런 메시지를 신약시대 교회에 적용함으로써 은혜와 율법을 혼합하는 실수를 낳게 되고, 이를 통해 성도들이 큰 혼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가서 보세요.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집에 태복이 있고 짐승을 많이 낳고, 그렇죠? 이 땅에서 너희가 번성하게 되고, 이러한 그 땅에 대한 그 축복이 신명기 5장이나 잔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백성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인용해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살고 번영한 이렇게 나오면 이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그렇죠, 신약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된 이후에 성경 어디를 가서 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고 아들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축복 없습니다. 신명기 26장, 27장, 28장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유일한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건 100%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 수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바울 영화 봤지만, 여러분 바울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오순절 이와 같은 그 번영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축복받은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야? 뭐 부인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맨 끝에 감옥에 갇혔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만큼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복과 구약시대의 복에 대한 그런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시대는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시대에 그걸 가져다가 이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아주 엉터리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슨 콜게이트가 어쩌고 락펠러가 어쩌고 뭐 11조를 많이 했더니 예, 무슨 뭐 복이 오고, 여러분 그 구약 시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예, 제 얘기는 헌금도 해야 되고 주님께 신실하게 봉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그런 신학을 가져다가 신약 시대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 그러면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번영 신학하면 복 준다 그러면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 커질 수 있는데 그 교회 크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 목회 사역에 복을 준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시대 한국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 호소하는 그 어려움은 많은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놓고 100명의 목사가 설교하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성경을 주시고, 여기 앞뒤 문맥에 따라 여기 뜻을 분명히 줬는데, 어떻게 10명의 설교자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10가지 뜻이 나오냔 말이에요. 한 가지 뜻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가지 뜻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 조직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이땐 이 얘기하고 저땐 저 얘기하고 이와 같은 이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혼동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한 7년, 10년 정도 살면서 공학도 공부하고 나중에는 펜사쿨라에 있는 그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약 70%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 목사님들, 또 존 메가더, 존 파이퍼 등 한국에 잘 알려진 목사님들이 설교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강조하는 그런 구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구해라. Study to show thyself. Approved unto God. 이렇게 이제 stud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의 핵심은 study가 아니고 말씀을 rightly dividing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 이 바르게 나누는 거를 이거를 문맥에 맞추어서 뭐 분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시대에 맞추어서 성경 말씀을 딱 자르듯이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하고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이거를 누구에게 한 거냐, 이게 대상이 누구고 시대가 누구냐 하는 거, 이거를 분명하게 밝혀서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해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설교자가 될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댈러스 신학교, 탈봇, 밥 존스, 남침례 신학교, 펜사쿨라 같은 이런 모든 신학 대학에서 설교학 시간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야 된다. 이 rightly divide 한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자를 이렇게 딱 대고, 그리고 어떻게 천막에다 대고 이렇게 그물고 갖고 쫙 그잖아요.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는 건지,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건지, 예수님 시대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렇죠? 천년 왕국 시대에 해당이 되는지, 계시록 시대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그래서 말씀에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이거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부터가 신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다고 생각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때부터가 신약입니다. 이때부터가 신약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와 같은 구약 시대의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십자가 사건 전까지 구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행위 구원처럼 들리는 그런 설교를 하다가 또 로마서 가면 은혜로 된다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그러한 필요한 말씀들을 서신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요한복음과 같이 AD 90년경에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성이 돼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종합 정리한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 1서, 2서, 3서 그렇잖아요. 이런 그 말씀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의 교리를 확고하게 가르치고 또 또 구약시대에 있는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을 문맥에 맞게 잘 가르치고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이게 대다수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취하는 그런 설교 방법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 킹잼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이드 존스, 아니면 찰스 스펀전, 존 맥아더 같이 타고난 설교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노벨상 타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앉아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공과대학의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그렇죠? 이 엔지니어가 어떻게 노벨상을 타겠어요? 그런 일은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대다수 설교의 경우 독창적인 창작 작업을 통해 일주일에, 이분들이 다 그렇게 일주일에 20시간 써서 한 편의 설교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듣고 나중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는 거야. 20시간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야, 이거 아무리 생각 뭐 3시간, 4시간의 설교를 만드니까 나는 창녀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남의 걸 봐야 되고, 뭐 문맥을 봐야 되고, 주석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20시간 이상씩 쓰며 한 편의 설교 준비하는 그거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 천상에서의 고상한 일이다. 제게는 그거는 저 하늘에서 나 할 수 있는 고상한 일이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 24시간 곱하기 일주일에 7일 그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틀이고 떼어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20시간을 설교 한 편, 그러면 세 편을 준비하려면 60시간을 떼어내야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 그냥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일은 포기. 저는 주일 오전에 설교하고 주일 오후에 강의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강의를 해요. 이 세 번의 설교 강의 모두 50분 합니다. 왜 50분을 하냐? 아, 일반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를 하나 가르치는데 50분 설교, 이 강의 안 하고요. 그 주제를 어떻게 가르쳐서 이 끝까지 교과서를 띕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서 50분 정도를 해서 그나 확실하게 이 말씀이 뭔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냥 제 독창적인 그와 같은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을 다 저 혼자의 그 독창적인 이와 같은 그 천상의 고상한 작업을 통해서 하는 일은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위얼스비 목사님, 현시대 21세기, 지금 연세가 제가 보니까 1929년생인가 그러세요. 29년. 제 아버지가 30년생이니까 29년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20세기 설교자, 미국에 있는 설교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들어라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얼스비라고 하는 분을 들 거예요. 워런 위얼스비. 시카고에 유명한 무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름의 끝이 가서 보면 위얼스비 이렇게 돼 있죠. 비.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와 있는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을 쓰고는 그 뒤에다가 B 시리즈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Be kind, Be faithful 뭐 이런 식의 해서 B라고 하는 걸 자기 이름 끝이 위얼스 B니까 이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B 시리즈를 썼어요. 근데 이 위얼스 B의 이 B 시리즈에 나오는 그 주석은 특징이 뭐냐? 설교자들을 위한 주석이에요. 뭐 원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문맥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걸 읽으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게 뭐다 하는 걸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어느 누가 읽어도 이 문맥에서는 이러한 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리시죠. 위얼스비 다시 한번 돌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이 B 시리즈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거를 바이블 엑스포지션, 이렇게 한 그 주석 커멘터리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해서 여섯 권을 아주 빽빽하게 지어놓은 이와 같은 책을 지었어요. 아마존에 가면 그러면 아마 한 65불이나 70불 주면 이걸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구글에 가서 워런 위얼스비 뭐 이렇게 바이블 엑스포지션 뭐 이렇게 커멘터리 이렇게 치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PDF 파일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PDF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PDF 파일을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걸 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이렇게 읽고, 아, 이게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하고, 그냥 늘 이걸 이렇게 제 옆에다 끼고, 그냥 읽는 겁니다, 이게. 꼭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경건의 시간을 갖듯이, 아, 이게 이렇게 이분은 이걸 이해를 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위얼스비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안에 실수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요. 그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읽어본 그런 많은 그런 주석들 가운데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 주석 중에서는 제일 좋은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에 벗어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문맥에 벗어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하면 많은 경우 일단은 위얼스비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를 이걸 한번 일단 읽어보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까지 뭐 했으니까 아, 이 내용은 대충 이거다.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시 찾는 거예요. 남들은 과거에 유명한 설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참조하는 게 Preaching the Word라고 하는 이 커멘터리가 있습니다. Preaching the Word. 이거는 미국에도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현시대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이 성경 강해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책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 주석을 이제 쓰는 거죠. 제가 옛날에 한 40번에 걸쳐서 예레미야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강의 설교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예레미야를 강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이 성경과 더불어 이 교과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이해한 거, 그와 또 내가 이해한 거, 또 다른 분이 이해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이 설교 주석들을 이제 참조하고 또 존 메가더 목사도 들어보고 파이퍼도 들어보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유튜브 이런 설교도 듣고 또 번역된 그런 책들도 탐구하고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내가 주어야 될 메시지가 무언가 이 안에서. 그렇잖아요.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도 어떠한 그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정리를 이렇게 이제 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느낀 거 이런 거 첨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논리와 열정을 가지고 이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논리와 열정. 그러니까 아마 제 설교의 특징은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쭉 이렇게 해나갈 때 논리가 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을 때 아, 그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그게 들리는 설교다. 논리가 안 되는 그런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야, 저건 어거지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지가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읽어도 아, 이거 참 논리적으로 또 어떻게 제가 설교할 때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를 내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심정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소프트웨어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얼스미 목사님이란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리칭 더 월드 이만큼 있고 매튜 헨리 주석은 이만큼 해요. 이만큼. 뭐 제이미슨 뭐 여러 사람들이 써놓은 그런 주석들 이걸 다 모으려면 옛날에 제가 30년 전인가 여기 한국에 들어올 때 그거 다 책을 사갖고 들어왔어요. 책장에 책이 엄청나요. 뭐 설교하려고 하면 다 읽어봐요. 요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게 이제 PC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 소개해요. 바이블소프트.com이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그러면 PC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왕 사면 제일 좋은 걸 사야 돼요. 700불인가 주고 사면은 그러면 전 세계 유명하던 사람들이 했던 모든 커멘터리 여러 종류의 이 설교할 때 필요한 뭐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했던 비블리칼 일러스트레이터 이거 하다 보면 좀 예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를 저는 정말 뭐 구글이니 뭐 이런 거 뭐 찾아갖고 뭐 콜게이트가 어떤 이런 예는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왕이면 그래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를 찾아서 이렇게 해야 은혜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하려면 비블리칼 일러스트레이팅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저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얼스비의 그 B 시리즈 전체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래서 이 PC 스터디 바이블은 제가 아마 미국에 있을 때 샀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 지한 27년이가 됐으니까 27년 전부터 저걸 사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할때뭐 100불이고 주고 3년이고 5년이고 있다 하면 평생토록 한번 투자하면 그냥 100만 원이고 한번 투자를 하면 그냥 평생토록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워드 서치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워드 서치 바이블. 여기 이 워드 서치 바이블 안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프리칭 더 워드라고 하는 커멘터리가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안에도 과거에 그 선진들이 모아놨던 그런 유명한 그런 설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수백 톤이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다 보지도 못해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만 이걸 보고 이제 찾아서 이제 하는 거야. 다양한 주석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여러 사람들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약을 하고 내 것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러면 나는 이거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말고 다른 데서 좀 쉽게 좀 찾아봐야 되겠다. 넘겨주시죠. 예, 그러면은 온라인에 가면은 온라인에 bible.org라고 하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bible.org. 여기 가면 많은 목사님들이 올려놓은 설교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뭐 추수감사 설교,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설교, 뭐 이런 절기에 관련된 그런 설교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성경별로 주제별로 제가 알기에 아주 수천 편에 어느 면에서 주옥과 같은 그런 설교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또 여길 찾아가서 예를 찾든지 뭘 하기 위해서 이게 bible.org를 들어가서, 그래서 제목을 치고 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내가 좀 무언가를 얻어봐야 되겠다 하면은 크리스마스를 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 크리스마스 관련해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설교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고리타분하게 매일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아,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설교를 하는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면은 어떤 게 있냐.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운영하는 desiringgod.org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하나님을 추구하며 desiringgod.org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은 설교, 그 다음에 팟캐스트, 뭐 다음에 글, 또 그분과 관련된 이런 분들이 적어놓은 여기도 그냥 수천 개의 좋은 그런 그뭐 설교집이라든지 설교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간단한 이런 요약을 해놓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죠? 고통을 이기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여기 설교 거기에서 따서 한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 모티브를 가지고 거기에서 찾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으면 이제 설교를 제가 한 50분 했다고 하면 제가 독창적으로 한게한 25에서 30분 정도 되고, 그 안에 그 고통을 이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건한 15분에 20분은 거기 텍스트를 내가 사용을 해서 내가 소화를 해서 그대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 설교가 항상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목사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 한정이 돼 있거든요. 내가 보는 게 요만큼뿐이 안 되는데 이걸 열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과거의 선진들, 지금 하고 있는 좋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모든 걸 이렇게 섭렵을 이렇게 해서 같은 구조를 놓고 설교한 걸몇 개만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생기면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건. 네,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영어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안 된다. 제일 좋은 건 일단 영어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위로 돌리세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고 하시는 분은 슈퍼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om, combible.com 이렇게 해서 combible.com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슈퍼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가면 원어에 대한 모든 설명과 더불어 저는 사실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무슨 그 설교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일단 좀 보고 뭐라고 과거의 선진들이 얘기했는가? 일단 한국말더라도 한번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남들은 과거의 선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해놨거나 좀 번역이 좀 부실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읽어 일단 보면은 매튜 헨리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주석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한번 읽어보면 아 대충 이러이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다시 찾는 설교, 리서치 프리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위얼스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메가도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파이퍼도 유명한 목사예요. 스펄전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목사 중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도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있고 다 유명한 그런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설교를 잘하게 됐을까?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천둥 같은 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조지 위필드의 이 자서전 아니면 그 위인전 거길 가서 보면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매튜 헨리 주석을 몇 번을 읽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매튜 헨리가 하여튼 엄청난 그 양의 그 설교집 그 주석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지 위필드가 자기 혼자만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훌륭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위필드 전에 있던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섭렵을 하고 문맥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존 파이퍼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베프티스트 프리처였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빌리 그레함하고 같이 다니면서 순회 설교하고 하는 그런 훌륭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서부터 설교가 무언가 하는 거를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위얼스비 훌륭한 분이에요.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무디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의 글과 설교와 이런 것들을 다 접하는 가운데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놓은 그와 같은 설교 작업, 주석 작업 이런 거 도움 없이 그냥 성경만 내가 딱 읽고 이렇게 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뭐 한 거예요? 다시 찾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분들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설교에 뭐라 그럴까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걸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저희는 교회 홈페이지에 써놓았잖아요. 목사는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특별히 제 설교의 뭐 반 이상을 누구 걸 가지고 하면 오늘은 누구 설교를 중심으로 한다. 제가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어떤 게 부끄러운 일이냐? 설교문을 그대로 갖고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하는 거 그거는 설교 표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정말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대로 창녀짓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읽고 그렇죠. 문맥에 벗어나지 않게 읽어서 이걸 섭렵을 해서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실정과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달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칭찬받아야 될 그런 일이다. 왜 그래요? 연구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들리는 그런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여러 사람들의 것들을 종합을 해서 내 것과 함께 같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달하면 그러면 설교가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얼스비 목사님 그 주석을 가장 많이 참고를 합니다. 사실 위얼스비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한번 좀 유튜브에서 좀 들어볼까 하고 했는데 아마 50년대, 60년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디오 이렇게 녹화된 게 없어요. 다만 라디오 이게 설교를 하면서 라디오로 돼 있는 게 몇십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요.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그 설교자로서 그 근엄하게 웅장하게 뭐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을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설교하는 듯한 그와 같은 음성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리얼십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퍼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요 근래에 제가 가장 많이, 뭐랄까, 참조도 하고, 목회자로 존경을 하는 그런 분이 존 파이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독교 희락주의를 선포하는 이 파이퍼의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열정이 느껴져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파이퍼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열정을 느끼는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감성주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잘 소화하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파이퍼는 빠지지 않는데 듣는 사람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파이퍼는 빠지잖아요. 자기가 어디까지 가는 거 딱 알고 하는데 그냥 흥분해서 이렇게 하고 파이퍼는 거기 절제를 하고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목회자로서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신앙 상담을 하는 것과 같은 그 목회자로서는 제가 알기에 파이퍼만큼 훌륭하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대로 조만간 존 파이퍼의 신앙 상담, 여기 그 유튜브에 가면은 Desiring God 거기에서 하는 이 팟캐스트가 올라와 있어요. 한 1200개 정도 신앙 상담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옥 같은 것들이 많아요. 주옥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이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 음성으로 파이퍼처럼 이걸 신앙 상담을 하는 그런 일을 이제 조만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참조하고 듣는 게 메가더입니다. 존 메가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아주 지적인 분입니다. 아주 지적인 그런 분이에요. 정말 강직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전해요. 그러니까 파이퍼도 나는 다른 사람 설교는 거의 듣지 않는데 메가더 설교는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메가더가 파이퍼 걸 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존 파이퍼가 나는 공개적으로 메가더 설교를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메가더도 아주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제프리스라고 하는 분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거의 소개가 안 됐지만 미국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의 델라스 제일 침례교회라고, 침례교회의 가장 큰 침례교회가 미국의 델라스 제일 침례교회, 여기 침례교회 담임 목사예요. 로버트 제프리스 설교를 이걸 딱 이걸 하나 들고, 그러고선 그냥 설교 이런 거 없이 그냥 쫙 설교를 그냥 30분이고 40분이고,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분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설교하세요. 이거 하나 들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너무 훌륭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는, 미국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이 목사님들, 메가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제프리스, 그 다음에 파이퍼, 뭐 이런 분들은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성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저하고는 그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설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 텍스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 이야기했고, 설교하는 건 저는 얼마든지 배워도, 심지어 아이들한테 가서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킹잼 성경을 쓰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한테 얼마든지 배울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만 취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내 걸 더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그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훌륭한 설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또 누구를 또 봐야 되느냐, 피터 로크맨이라는 분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스 커멘터리, 성경신자에 주석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것들은 이분이 거의 다 강의를 하고 책을 냈어요. 다만 이분은 책을 냈어요. 이게 이분 책을 냈고 이분의 그런 모든 거는 저는 또 아마존 킨들로 다 있습니다. 이거 책이 또 이만큼이잖아요. 그 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가면은 킨들로 다 로크만 치면 이번에 모든 그런 주석을 킨들 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어떠한 그 시대적인 구분과 함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었고 하는 것들을 내가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또 미묘한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거나 할 때 로크맨만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 나올 때는 내가 또 가서 로크맨의 이 바이블 빌리버스 커멘터리를 그거를 읽는 거예요. 가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게 이게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들 외국에 있는 분들 제가 미국에 있는 분들 이제 설명을 했고 국내에서는 여기 평촌에 아마 계실 거예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설교자들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책들을 가장 많이 저술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 하면 그래도 김남준 목사님의 책 한 10권 정도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자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그런 심정이 들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설교가 어떤 건가를 이렇게 몸소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외에도 뭐 김남준 목사님 책이 뭐 좋은 게 워낙 많으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의 그걸 읽고 하면 또 그분 나름대로 한국적인 정서에서 목회, 신앙 상담을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정말 책으로 잘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책이 김남준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목회를 좀 잘하고 설교자로 잘 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용섭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정용섭. 그 정용섭 목사님의 설교 비평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이 설교 비평책 세 권에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 하는 목사님의 설교는 다 그 안에 비평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단 분의 설교는 그 안에 다 비평이 돼 있어요. 가서 읽어보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이분 자체의 그건 신학은 원치 않아요. 독일 가셔서 사회주의 어떤 그러한 그 이러한 어떤 그 개념을 가진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적어놓은 설교 비평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설교 비평은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설교 비평 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그거 안 되겠구나 자꾸 느끼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설교에 대해 기록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도 수백 권의 책들을 소개했어요. 또 저 자신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많이 읽은 책 중에 다수가 뭐냐? 설교에 대한 책이에요. 어떻게 설교를 잘할 수 있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냐? 하는 그 책이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설교하고 있음을 교회 사이트에 공표하고 설교 시간에 늘 언급해요. 또 저 자신이 독창적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 창작해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저희 유튜브 사이트에 한 2000편 정도 평균 40에서 50분, 55분 되는 이와 같은 거 이제 설교가 이제 올라와 있고 하루에 평균 접속자 수가 한 3만에서 4만 뭐 이 정도 이제 되고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자료가 없구나 한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강의했던 모든 자료를 저희 사랑침례교회 홈페이지 그 설교나 강의 그 밑에 가면은 그러면 모든 설교했던 그 자료를 PDF 파일로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들도 제 설교를 듣고 그걸 다운받아서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리서치를 그렇게 해서 자기 실정에 더 맞게 자기 거를 더 더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야 그래 좋은 설교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설교, 제가 했던 모든 강의, 이 모든 거에 대한 자료는 그냥 무료로 얼마든지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교과서가 있다고 설교를 잘 하는 거냐? 아니에요. 설교자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의 열정.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탤런트나 배우 아시죠? 예. 탤런트나 배우가 예를 들어 탤런트나 배우가 누구를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진짜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가짜인데도 그렇죠? 근데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게 진짜 맞습니까? 근데 가짜처럼 설교를 해요. 어떻게 이게 진짜라고 하는데 열정 있게 설교가 안 나오겠어요? 그렇죠? 하는데 그냥 이게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냥 나 한 오늘 30분 20분 설교하고 간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면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켄트 휴즈라고 하는 분이 예, 넘겨주세요. 아까 그 프리칭 더 워드 그 커멘터리를 이렇게 편집을 하는 편집장이에요. 그래서 켄트 휴즈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배 때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로고스다. 로고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회중 앞에 이제 섰을 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걸 찾아보고 말씀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거 연구한 거 이거 하면 우리 숙제를 한 거라는 겁니다. 본문 구절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보면 문맥 안에서 그 안에 단어들 설명해주고 제가 오늘 같으면 워크아웃이 뭐고 워크인이 뭐고 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서 이제 말씀이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를 설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를 선포한다.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도 다 공부했습니다. 설교 말씀 다 준비했습니다. 이런데 왜 들리는 설교가 안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둘째는 에토스. 에토스가 있다. 에토스는 뭐냐? 설교자가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설교를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손과 마음을 마비시켜 이 앞에 섰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그런 거 안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설교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서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필릭스 브룩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설교 강의학 이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에토스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차 안내원. 안내원이 이제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로 마이크에 대고 다음 역은 뭐 광명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몇 차례 그거 다 얘기해주고는 자기와 승객들이 그 역에 도착했다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했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룩스는 뭐라고 얘기하는 설교는 이 인격체 나라고 하는 그 인격체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격체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서야지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로 둔갑을 해서 이 자리에 서면 그럼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임즈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 할 때 성경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에토스, 설교자 자신. 사람이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할 것 같구나 하는 그러한 그 에토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 파토스, 영어로는 페이소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또 불신자 중에 데이빗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조지 위필드 설교를 들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어요. 아, 선생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데이빗 휴미,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렇게 확신 있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불신자지만 거기 가서 그 사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위필드가 가서 설교를 할 때 영국에서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날 때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아주 그냥 이성적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설교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위필드가 가서 그 필라델피아 가서 설교를 하면 위필드 설교를 들으러 벤자민 프랭클린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이 자기의 그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로고스와 말씀과 에토스 설교자와 그 다음에 페이소스 파토스 설교자의 열정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그러면 들리는 설교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뭐 짧은 세월이지만 설교를 해왔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이 짧은 기간을 통해 제가 몸으로 얻은 교훈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설교자가 아주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고 옷도 그렇게 모든 게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성도들은 그분의 설교에 감화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냥 그분이 설교자는 딱 서기만 하면 오늘도 바르게 살라고 또 얘기하겠지. 그렇죠? 그렇게 성도들이 생각이 그거 외에는 뭐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게 어떻게 들리는 설교가 되겠어요? 들어주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설교자가 로고스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이 그냥 딱딱하게 설교가 이렇다, 원어가 이렇다 이렇다 이러고 이거 이야기하면 그러면 아무리 품행이 방정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도 좋은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대개 성경 공부 스타일로 이 설교가 이루어진 게 성경 공부 스타일로 이게 이루어지면 변화가 안 생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공부는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설교를 통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전 인격을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공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사람 변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성경 공부가 좋아도 이 성경 공부 같은 이런 스타일을 통해서는 소공을 치는 그런 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설교는 1차적으로 내게 하는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게 성도들에 의해서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 읽히면 어떻게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도 하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몸에서 퍼져나오는 열정을 성도들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목사에게 생기고 회중에게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내가 세상 나가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그날 설교는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성공을 한 거다. 자, 그래서 오늘 끝을 내면서 설교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좀 조언을 한 5분, 10분 주고 마치겠습니다. 설교자는 주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원하는 사람. 예,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남편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래도 성공했다 여기 하는 데는 50% 이상이 제 아내의 일이다, 아내의 역할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목회가 안 됩니다. 목회가 안 돼요. 아무리 남편이 남의 일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부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교회에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부인이 남편보다 더 교회 여러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빨리 센스 있게 알아서 남편이 못 보거든요.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해야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좋은 설교자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교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태어난 거예요. 다만 다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이 안 따라 그럼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근데 재주가 있고 이런 모든 게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니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다듬어서 이걸 훌륭한 설교자로 막,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다듬냐가 문제잖아요. 누가 다듬냐? 하나님이 하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회자의 설교는 누가 다듬냐? 부인이 다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설교자로서 성공이라는 게 그래도 들리는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누가 와서 목사한테 설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오늘 뭐 했는데 뭐 발짓이 이렇다 손짓이 이렇다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을 목사 사모가 해서 당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데 좀 고쳐야 되고 손버릇이 이렇다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면은 알아듣고 그러고 고쳐야 그거를 10년을 제가 해서 지금도 나쁜 버릇이 있고 뭐 혀를 날름거린다 그러고 뭐 등등 있어요. 그러면 듣기 싫어요. 저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날름거리면 안 되겠구나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이렇쿵 저렇쿵 뭐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모니터링을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뭐 반복을 한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 안 된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가 되려면 아내가 남편이 있는 그 설교와 설교자 뭐 등등 설교에 관한 책, 김남준 목사의 책 등등을 아내가 같이 읽어야 설교가 뭔가를 이해를 해야 그래야 그 목회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그 아무것도 모르고 쑥맥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알아야 목사 설교도 코칭도 해주고 어떻게 하는 것도 아내가 알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아내가 얘기하면 듣기 싫습니다. 아주 아주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럽니다. 에, 그러다가 10분 지나서 해야지 어떡하겠나.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다음 설교 때는 아유 어떻게 뭐 들어야지 어떻게 살겠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남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할 때 절대 남의 설교 듣지 말고 오직 성경 하나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목회, 어리석은 설교가 되기 쉬워요. 남의 설교를 들어야 아 이게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저분은 저런 장점이 있고 이거 대지를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고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만으로 설교한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해할 그런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설교와 성경 공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와 성경 공부를 오해를 합니다. 오해. 성경 공부는 지식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열정이 있고 없어도 그냥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이게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런데 설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일방적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에게 묻고 뭐 청중 보러 같이 성경을 읽자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하면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설교 중에 한두 구절 같이 읽을 수 있어요. 읽을 때도 그냥 목사가 읽으면 성도들이 따라서 읽는 거지 읽자고 하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할 때 설교 이거 시간에 성경 구절 30구절 낭독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이고 베드로가 설교한 게 그 설교의 전형적인 설교인데 한번 가서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거나 뭐 어딜 같이 읽자거나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읽는 게 설교가 절대 아니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대개 왜 그러냐? 설교자의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성경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들리는 설교가 아니라 들어주는 설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이해한 것보다는 목사가 더 이해한 걸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한 거 다 아는데 그거 또 얘기하면 여기 뭐하러 와 있겠어요? 이게 그러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서 성도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거를 그날 설교를 해줘야 그래야 들리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하고 성경만 서로 읽자 그러고 읽고 이러는 건 설교자가 자기 직무를 다 수행한 게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며 대충 읽어서는 알 수 없는 것까지 캐내어서 뜻을 알려줘야 성도들이 싱글벙글하고 그날 나가는 거예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래야 또 어떻게 돼요? 성도가 잘하잖아요. 아 성도가 아는 거 또 얘기해줘봐. 그럼 성도가 잘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상을 가르쳐줘야 그래야 성도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설교 코칭을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설교 코칭은 뭐냐 하면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컴퓨터로 제가 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한글 소프트웨어도 있고 영어 소프트웨어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